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암송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생각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사오니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저희의 영혼에 밝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을 다룰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러한 귀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이 한 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는데 이처럼 사랑을 하셨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다. 그 목적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그 한 단어를 바로 알지 못할 때에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무게를 우리가 알기 전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독생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도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에 법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멸망할 자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이 율법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멸망한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성경은 왜 이러한 멸망에 대하여 자꾸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이 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제가 변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은 제가 세례받았던 때는 아닙니다. 저는 유아 때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때 물이 어디에 와서 맞아 그 닿는지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도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아마 세례를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누가 주셨는지 그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 이제 17살 되었을 때 그때 주위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입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고 입교를 하였습니다. 그 아버님이 어머님이 또한 믿는 두 분이었고 가정에서 항상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생활이었고, 그리고 제가 살던 그 집은 교회 울타리 안에 그 목사의 사택, 그래서 교회 안 교회당 그 마당이 제 운동장이었고, 그 교회에 모임이 있을 때는 저도 자연히 그 모임 가운데 있는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유치원 때 주일학교 다니며 여름 성경학교 때 친구들을 많이 모아와가지고 전도상도 타보고 성경 암송대 뭐 이런 거 하면서 많이는 못 탔지만 가끔 그 뭐 이렇게 뭐 3등 뭐 5등 뭐 이런 것은 가끔 그러한 그 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생회 때는 또한 그 학생들 찬양대가 우리 때는 있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학생회에 찬양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 학생회 때 찬양대가 있어가지고 주일 저녁은 항상 우리가 학생들이 찬양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고등학교 때부터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대학 가서 그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제가 죄인이라고 제 자신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죄와 죽음과 멸망에 대하여 직면했을 때, 그때 주님을 붙잡고 영생을 나의 것으로 얻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항상 말씀을 읽고 항상 예배하고 생활하지만은, 그러나 이 멸망에 대하여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독생자도 영생도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멸망 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녁에 여기에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고 우리가 같이 잠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멸망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끔찍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멸망이라고 말씀할 때에는 이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조그마한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하루 이틀이 아닌 끝없는 시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교회에서 미개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옛날 교회에서는 그런 지옥 같은 얘기를 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혜로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만든 사람이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쉼없이 고통하는 가운데 영원히 지내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소멸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같은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는가?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평안히 계실 수가 있겠는가? 그러하기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우리의 육신은 물질적으로 기계적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머리는 컴퓨터와 같이 그리고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은 어떠한 기계적인 그 활동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된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이 뇌라고 하는 이 컴퓨터가 명령을 할 수 있고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이 있지만 그러나 일단 심장이 피를 공급할 수가 없고 그래서 뇌가 컴퓨터가 이제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몸은 땅에 묻히게 되고 또는 불에 태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없어진다. 그걸로 우리의 존재는 끝나버린다. 우리의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모든 이것은 우리 뇌에서 나오는 전기 현상이기에 그 전기적인 현상이 끝남과 마찬가지로 그 동시에 우리의 존재는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믿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가 삶에 어려울 때 죽으면은 나는 끝난다. 나의 존재는 끝난다. 나는 없어진다. 나는 멸망했다. 나는 멸절되었다. 나는 소멸되었다. 이렇게 그 마지막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교본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짐승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짐승들은 물질로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그 물질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또한 주어졌다. 영을 소유한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종교는 이러한 영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독특한 그러한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어준 당연한 진리이고 지혜입니다. 인간이 죽어서 끝난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에도 그 다음 생을 이야기합니다. 극락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하메드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주셨기에 나에게는 이 육체적인 현상의 물질적인 현상 이상의 다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현상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그저 죽으면 끝난다. 이것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지옥에 대하여 원치 아니할 때 조건적인 불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들은 워낙 지어졌을 때에 그저 죽으면은 끝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 소멸되는 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하기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원래 만들어진 그 현상에 따라 가지고 없어지지만은 소멸되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없고 워낙 사람들은 다 없어지게 돼 있는 것인데 멸망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이것이 조건적인 불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영혼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은 원래 다 영원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저 소멸하게 된다. 지옥이라는 것은 없고 그들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멸망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하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이라는 것을 두실 수는 없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존재를 끝나게 해주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 영혼의 소멸을 주장하면서 지옥이라는 것, 지옥 같은 이야기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옥을 우리가 어떻게 있으면서 지옥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서 즐길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도 어떻게 자기가 만든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두고 하나님으로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보고 지나가실 수가 있겠느냐. 그러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영혼을 소멸해 주든지 그렇지 않다면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잠시 지옥과 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세상에서 지은 죄에 해당하는 그 고통을 충분히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연옥 또는 지옥 이런 데서 전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3장 21절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는 골로새서 1장 20절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그 해석이 좀 어려워집니다. 이거 잠시 멸망, 영원히 멸망치 않고 여기에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넣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편 구제설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연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그들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그 멸망 그것을 영원한 멸망 그 거기에 영원히 잡혀 있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도덕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를 않으십니다. 지옥에 대하여서, 지옥의 참혹함에 대하여서 지옥을 피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자주, 가장 참혹하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도들도 물론 그러한 교훈들을 말씀하시지만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옥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그곳에 가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13장 42절 또는 50절을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하여서 그 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안락하며 사람들의 공경을 받던 이 사람이지만은 그가 죽음과 동시에 아직 그 형제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 순간에 그는 뜨거운 불 가운데에서 내 입술에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잠깐이라도 찍어주어서 내 입 그 혀가 순간이나마 조금이라도 시원함을 그리고 목마름을 면케 해달라고 부르짖는 참혹한 그 부자의 말씀을 누가복음 16장에서 해주십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은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해주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줍니다. 살아서 다시 살아난 내가 말할지라도 그것을 안 들을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해 주십니다. 사도들 또한 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바울 사도의 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형벌을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느끼는 가운데 알고 있는 가운데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끊치지 아니하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가 보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가 목숨을 걸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도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뽑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도들과 예수님은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선지자들의 말씀들은 사람의 영혼이 죽음과 함께 소멸되거나 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멸망, 지옥의 영원한 형벌은 피할 그 영원한 형벌은 참혹한 그 형벌은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멸망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러한 멸망은 왜 오게 되는 것인가? 멸망의 이유, 어떤 사람이 멸망하는가? 여기에 말씀을 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이 멸망한다, 이것은 왜 오는가? 그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으로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왜 이 세상에 허락하시거나 또는 왜 그것을 만드셨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왜 멸망받을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그 죄를 세상에 두셨느냐,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묻게 되는 질문이 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먼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걸 보셨을 때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어보는 것은 만드시고 하나님은 참 좋아하셨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매우 좋았고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에 창조가 끝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매우 좋아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 죄는 무엇이냐고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시작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죄 없이 창조하신 천사의 마음 가운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와 에스겔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았을 때에 그 가장 뛰어난 영광스러운 죄 없이 창조된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이 자기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기계를 만드시는 것처럼 그저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전혀 의지에 관계없이 외부에서 오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인형처럼 움직이는 이러한 존재가 아닌 자기의 뜻대로 선택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들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천사들과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죄 없이 창조한 이 천사의 마음에서 이 죄는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고자 하는 창조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에서 이 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는 불합리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 합리적인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불합리한 죄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이 죄는 무분별합니다. 죄가 있는 그곳에는 멸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교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되고자 하는 무분별함으로 그 가운데에 죄악이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는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지만 그 죄는 그곳에 질서를 깨지게 하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의 무질서가 죄에서 왔다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세상에는 죽음과 무질서가 죄악이 또는 그곳에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곳에 죄의 비참한 것과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는 창조가 아닌 죄는 창조에 대한 도전이고 창조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그 시작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은 자유로이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왔고 그를 유혹하였고 사람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죄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이 죄가 있을 것을 아시면서 그것을 막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셨냐고 우리는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큰 우주, 무한한 우주 가운데 우리와 같은 존재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이냐.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 같은 존재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서 관계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저 아메바가 점점 진화하는 과정 가운데 원숭이가 조금 나아진 그러한 동물 중에 뛰어나다고 하는 그러한 지극히 미미한 지구라고 하는 눈에도 보이지 않을 우주라고 하는 그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는 미미한 그 가운데 사는 지극히 적은 너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러한 엄청난 창조주가 있다면 너에 대하여 알겠느냐고 묻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의 가장 정성 어린 사랑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되 자신의 형상으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 우주가 존재하는가? 왜 우주는 이렇게 커야 되는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서는 그만큼 큰 우주가 필요하기에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두신 것은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만드신 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그 순서를 다르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들 때 왜 이러한 자유의사 의지를 주어가지고 우리로 우리의 조상으로 하여금 죄를 왜 선택하게 하셨는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으면 더 낫지 않았겠는가고 우리는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랑 가운데 엄청난 지혜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면서도 그 죄악을 허용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참된 행복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만들 때 우리의 생각은 내가 사람을 만든다면 나는 쇠로 만들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넘어져도 부러지지 않을 쇠로 만들고 그것을 단단한 못으로 잘 박고 그리고 심장을 만든다면 그것을 또한 쇠와 같은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이러한 걸로 만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지혜로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우리의 머리로 고안하고 만들 수 있는 온 몸의 그 핏줄이 다 전달이 되어서 한 부분이 조금만 다치기만 하여도 그 아픔이 온 몸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낫게 하기 위하여서 그 온 몸이 같이 싸워주는 이러한 사람은 우리의 지혜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사람들의 행복과 사람들의 기쁨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솜씨로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욥의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왜 나의 자녀들은 열 자녀가 다 죽었습니까? 나의 재산은 왜 다 불타고 다 빼앗겼습니까? 나는 왜 병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나는 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욥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도 안타까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욥을 볼 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욥기 38장 그 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에게 나타날 때 나의 세상을 만든 것을 내가 보면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물으실 때 그때 욥은 자신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때 그곳에서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는 멸망을 가져왔다. 이 죄는 사탄의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할 때에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부터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동일한 그 자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아담은 자신의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가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 여자를 나에게 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에게 그 여자를 주었을 때 아담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를 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오 나의 모든 기쁨이 그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대상인 그 여인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준 여인을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대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성경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쉼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쉼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가시고 그들을 안아서 보호하시며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된 땅으로 훈련시키시며 그들을 이끌고 계시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18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냐? 조상 탓이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웃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못됐느냐? 나는 조상이 잘못됐거나 이 세상이 잘못됐거나 하나님이 잘못됐기에 나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핑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죄에 대하여 사탄도 인간도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을 쉼없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짓도록 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는 죄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은 죄와 가지는 관계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을 주어야 되고 죽음 후에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이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이러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영혼을 소멸시켜서 그들이 없어지는 것이 지옥의 형벌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만족할 대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미워하여서 그들을 못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의지를 주셨다고 성경은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으로 스스로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에 대하여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을 때에 고집하였을 때에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또는 들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말은 이것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나에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나에게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네가 지옥을 가기를 고집한다면은 너는 그곳에 갈 것이라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내 뜻대로 이루어져라 하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우리는 마지막에 듣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다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쉬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그 허락하실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지은 죄와 비교했을 때 그 형벌은 너무나 지독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윌리엄 G.T. 쉐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가 쓴 이터널 퍼니시먼트,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쓴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뜻을 불복종했을 때에는 그것은 내 친구의 뜻을 불복종했을 때보다 그 죄는 훨씬 더 크다. 그러나 어머니의 죄, 어머니께 불복종하는 것보다 무한한 하나님을 불복종하는 것은 그것은 무한한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 가운데 범죄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지옥에서 받을 때에 그것은 끝없는 시간 가운데 태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형벌밖에는 다른 형벌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글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하기에 사랑으로 주신 것이 있으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멸망받지 말라고, 멸망의 길을 고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그저 믿기만 하면은 아무 다른 것이 필요가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제가 구원받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특별히 무엇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하였던 것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그거밖에는 저에게 기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었을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그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멸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고집하고 왜 영원한 지옥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그러한 마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치 않냐고 찬송하기를 원치 않냐고 기도하기를 원치 않은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것은 지옥보다도 못한 고통이 아니겠느냐. 너의 원하는 것으로 너는 가라고 하시는 그러한 참혹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너의 원하는 불의를 행하는 사탄이 있는 그곳으로, 죄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같이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맛보라고 하는 그 참혹한 말씀을 우리가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집할 이유는 우리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시며 세상의 죄를 스스로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며 그리하여 멸망받을 사람들을 영생을 허락하시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들었사오니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 지혜를 또한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